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형제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지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가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십니다. 아멘. 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특히 신약 성경을 보면서 이해를 어떤 식으로 성경을 이해할지 어떤 점 난감할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세상에 사람들만 득실거리면 그건 별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까지 합세해서 이 세상에 섞여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직접 이 땅에 와서 인간들과 섞이게 되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그러한 수준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 또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질문하는 그 질문 수준이 같을 리가 없습니다. 같지를 않아요. 물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봐버리면 그건 별 문제가 되지 않죠. 이난이나 다 죽어간 주제에 그런 헛소리 남들 뭐하랴 이렇게 그냥 슬쩍 아무렇지나 보면 되는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 자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서 수용을 해야 된다는 책임도 있거든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기는 내가 죽는다. 잘 이해해야지 하고 바짝 정신을 차리고 주의 말씀을 들으라 해도 너무나 주께서 엄청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영생을 얻어야 될 건데 예수님 쪽에서 하신 말씀이 너무나 엄청난 말씀 자꾸 하시기 때문에 알기는 알아야 되겠고 우리 수준으로는 파악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참 난감하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역시 마지막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누굴 이해 말을 이해 못하냐 하면 예수님의 말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이 예수님,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이해, 예수님의 처신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우리는, 믿는다면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의 처신을 우리는 이해합니까? 어쩌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 속에 담겨 있는 마음을 그들이 아마 대신 다 이야기를 써놓는 같은 느낌을 주는 겁니다. 그 예가 뭐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쭉 나와 있듯이, 3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한 일을 제자들이 보게 여기를 떠나서서, 떠나 유대로 가서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서서, 자신을,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어서, 그렇게 이게 다 남들이 다 알아듣도록 남들이 다 알아보도록 남들이 전부 다 관심을 끌도록 그렇게 일을 하소서 라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야 예수님 이 정도 실력 같으면 어디 가도 예수님은 뜬다. 따라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세력권을 형성해보자. 좋은 것은 나눠야지. 좋은 것은 떠버려야지. 그래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그 장로님이, 장로님께서, 되고 유명한 장로님이시면 그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쪽 교회에 한락하거든 건물을 거기에 있는 데 던져야 된다. 예. 그러면 어디다 던져야 되느냐? 아파트가 우측은 거기다가 던져야 된다. 그런 교회 된다. 요새 대곡지대가 떠더라. 대곡지대에서는 저기 상인동 지대에서 월배 넘어 그저 농공단지 그 아마 그쪽으로 가는 모양이죠. 그래서 그거 던지면 그 교회 된다. 성경에 봐라. 그물을 던져놨겠다. 세상에 고기 없는데 왜 던지노? 바보같이. 고기 있는데 던져야지. 이거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누가 들어도 타당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 타당한 이야기를 오늘 보면서 누가 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뒷말을 우리가 모른다고 간주하고요. 우리가 그 뒷말을 아주 가지고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간주하고 예수님의 그 다음 답변이 참으로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사도 요한이 해설하기 이랬습니다. 사도 요한이죠.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냐 하면이라. 이 무슨 이런 이상한 해설을 사도 요한이 성경서에서 붙여 나왔습니까? 이 무슨 이야기예요?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대표적인 고백이 뭐냐? 형제들이 하는 그러한 사고 방식을 펼치는 기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옳다구나 아이고 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요거는 묻지 않아서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우리는 여기서 참 이상하다 어떻게 그것이 그런 말, 발언을 했다고 해서 그게 예수 믿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치부당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제 골치가 아픈 게요. 처음에 내가 설교에 말씀하듯이 사람들까지에서 그런 대화 같으면 우리는 별 이상 없는데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납득이 돼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얘는 믿는 자라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짝 긴장을 하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무슨 뜻인지를 감잡기 위해서 긴장을 했는데 막상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 뜻을 풀이하는 걸 보니까 우리 속에 없는 그러한 이야기가 터져 나오니 우리는 과연 우리가 그걸 믿는가 그걸 다 수용하느냐 거기 끄떡이느냐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자기의 신앙을 점검을 해야 될 그 시점에 또다시 우리가 맞닥뜨린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누구나 납득이 되고 누구나 옳은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도 전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야죠. 그래야 전도가 효과적으로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 했다고 해서 그걸 신앙이 없는 믿음이 없는 걸로 예, 간주를 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러면 이런 고백이 안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이런 고백이 우리 속에는 그럼 없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왜 이런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좀 더 많은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것을 믿느냐 믿음입니까? 그 뒤에 바로 나오는 말씀은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합니다 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볼 수 있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방금 제가 이야기한 요 예수님 말씀을 옳소이다 아이고 제 생각하고 같네요 저는 예수님을 그렇게 봤습니다 하고 그대로 남김없이 홀딱 내 마음으로 홀딱 가져올 때 그거는 바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래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형제가 들었다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참 예수님 하실 일이 있는데도 왜 자꾸 사람한테 밉상을 받는 일을 차차해서 자꾸 유도하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서로 사귀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갖고 있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생각을 해야지 의도적으로 자꾸 세상 사람들 악하다고 말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미움을 받으면, 아니 주의 일은, 예수님의 일은 공중에 붕 떠뿌고 이게 실패할 게 뻔한데 왜 이상스럽게 그쪽 길로 가고자 합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내가 용납이 안 되고 수용이 안 되네. 아마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다면 옆에 있는 우리가 나서서라도, 형제여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런 뜻이다 라고 설명을 해야 될 우리가 만번의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 믿는 자라면. 그러면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형제야,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당신은 불신앙이지. 바로 그런 생각을 갖지 마란 말이야. 그게 불신앙이야. 그래서 우리가 아주 단호하게 반박하려고 하면, 그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때는 무엇이며, 왜 예수님은 사람한테 미상을 받는 이 이야기를 왜 자꾸 하시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지난 시간에 했던 본문 가운데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제일 어려운 대목이니까 잘 유의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70절에 보면 예수께서 60 그 앞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너도 갈래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 하는 말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면 우리가 누구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믿고 알았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예, 그까지는 좋아요. 그까지는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아니 마귀를 왜 택합니까? 마귀를 왜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니까, 아니 무조건 옳다 이 우리가 이래야 됩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를. 사람이 바보가 되면요, 뭐 무조건 억압이듯이 나는 예수님 뭐 하면 무조건 옳습니다. 이게 왜 옳은데? 아, 뭐, 나 예수님 무조건 옳습니다. 이거는 바보 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거는 믿음도 아니고 그냥 아버지 믿음이 아니에요. 아버라 하는 것은 예수님 무서워가지고 벌을 기어가지고 속망하고 행동하고 다른 걸 아버지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는 마음을 알아야, 그걸 눈치채야 그게 믿음이지. 뭐 택했겠지 뭐. 대체는 아직 되지 않았다. 되지 않았겠지, 뭐요. 내가 사람 미움 받는다. 잘 미움 받았어. 그게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말. 왜 마귀를 일부러 택합니까? 마귀가 있으면 빼버려야지. 의도적으로 빼야 될 그 자리에. 마귀야, 이게 어느 자리인데 니가 제자로 들어오느냐? 저리 안 가라!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마귀가 제자 될 뻔했네. 오히려 이렇게 걱정을 해야 될 시점에서 마귀를 뽑는 거예요. 마귀를 뽑아서 자기 제자 삼았다, 이 말입니다. 그것과 오늘 본문과 한번 연기를 시켜봅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마귀도 뽑고 자기 구원받을 자기 백성들 여러 사람도 뽑은 이유는 인간들이 현재 생각하는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서 인간들이 아무리 무슨 생각 무슨 짓들을 해도 마지막 최종 지점 이 세상의 정체가 드러나는 그 최종 지점을 예수님께서 미리 그 모습을 자기 주변에 만드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사람들은 지가 얼마나 나쁜지도 모르고 지가 마귀 새끼인지도 모르고 내가 마귀의 종인지를 몰라요. 그저 최선을 다하여 자기 일에 충실하게 살아가지요. 예수님 같은 훌륭한 분 같으면 이 사회에 얼마나 큰일 날 수 있습니까? 자기를 나타내소서. 마지막 이 세상이 최종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배치되며 어떠한 형태로 재편되고 정죄하는가 그런 거는 인간은 몰라요. 하지만 누구는 알아요. 예수님만 알아요. 인간이 마지막 도착해야 될 맞닥뜨려야 될 최후의 그 모습을 예수님은 미리 자기 열두 제자라는 그 속에다가 그 그림을 그리면서 집어넣은 겁니다. 결국은 뭐냐, 마귀와 택한 백성과 함께 섞여 있는 것이 이 세상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 사실을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사태를 미리 땡겨서 다 아십니다. 미리 땡겨 아는 그것을 오늘 보면 6절에서 뭐냐, 내 때가 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내 때가 되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때라 하는 것은 당신의 정체가 뭐냐? 나의 정체가 뭐냐? 당신은 마귀의 종이야?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야? 그 정체가 황해에 다 멈출되고 통로되고 따라가는 그 시기 바로 그때예요. 그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나는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마지막 살아남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형제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열두를 택했다 하니까 결국은 어느 인간도 자력으로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 최종 기준에 와보면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내가 자신이 훌륭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는 사실을 우리는 최종 상태에 가면 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최종 상태의 정황과 그 상황을 미리 앞당겨서 열두를 택했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열두 제자들도 또 몰라요. 예. 예수님만 알아요. 열두 제자들도 다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칩니다. 하지만 그 중에 11명은 택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순교할 운명이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도대체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의 생각도 안다 자꾸 우리는 이렇게 우기면서 뭐 다른 사람은 예수님 편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 편이 되란다 예수님 하시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데 그걸 세상에 널리 펼쳐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형제들과 함께 나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입 닫고 자부해서 그런 나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면서 야 네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지 이러면 우리는 뻥하게 얻어맞아 왜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으신 것 자체 믿습니다. 믿으니까 예수님을 생각해서 내가 그런 호응을 해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니 네가 내 때를 아나? 예수님 무슨 때인데요? 예수님 때가 뭔지 내가 왜 압니까? 내 때가 어떤 때도 모르고 네 지금 이 그리 커서 치고 있느냐 이 말이야. 예수님 때는 내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예수님 때는 뭐냐? 택한 자는 후사일생으로 구원받는 그때예요. 그냥 나가버리면 전부 다 마귀에 종될 수밖에 없는 그때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영생 얻는 그때예요. 그때가 만약에 우리가 미리 이렇게 눈치채고 진짜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그때가 그런 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 뭘 이해하시느냐 하면은 내가 세상 사람들께 미움을 받는다. 너희 때는 아직도 최종적인 노출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너희까지 미워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나를 미워한다 라는 말을 그때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하 뭘 이해하다 말입니까? 아하 세상은 예수님을 그렇고 생각했지만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애초부터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 고수를 끼는 다 자신의 적이 누군지를 다 눈치채었구나. 바보 동시 같은 우리 인간들은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 호응한다고 예수님 예수님 것을 하신 일이 크게 펼쳐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 호응을 해준다고 남들의 노력을 했지만 이미 고수들은 영적인 고수들은 이미 그 내막을 알고 있었구나. 우리가 그것을 이제 눈치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눈치채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이 나는가?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눈치채게 되면 교회 안에서도 두 가지 반응이 나요. 뭐냐면 이제부터 예수님을 지독하게 미워하든지 어느 정도로 오늘 본문 1절에 봅시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게 나타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다. 이미 알아요. 예수님의 정체를 아는 악마의 종들은 압니다. 악마로서 택한받은 가는 줄라도 알아요. 예수를 팔고자 했던 그 가는 줄도 알아요. 예수님은 죽여야 대사인 것을. 예수님을 죽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하지만 예수님을 죽이든지 아니면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그러나 그러나 그 내면을 아직도 감 없는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고 호응해줄 수 있고 예수님에게 격려할 수 있다 자꾸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예수님의 깊은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고 예수님 좀 너무 행동을 과격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좀 살살 하시지요. 왜 그렇게 밉상 받는 것이 뭐 취임입니까? 왜 그렇게 행동 났습니까?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예수님을 구정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전설이 할 거다 말이죠.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정체를 안다는 건 뭐냐? 예수 죽이자 이 낙도예요. 지금 영적인 고수들은 다 알고 있는데 네가 죽느냐 내가 죽는다 알고 있는데 우리 바보 정신 같은 인간들이 그 악마가 예수님을 현혈시키려고 중재시키기 위해서 예수님도 너무 심하다고 봐. 그럼 참았어. 이제 또 너무 심하네. 그럼 뭐 예수를 뭐라 하지 가만 너 그 이제 뭘 또 죽이는 뭘 죽여 그렇게 또 뭐 우리 사람 뭔 짓을 환장했나 둘 다 거기서 양보해 그래서 사이렇게 지내.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의 형제에 해당되는 자가 오늘 누굽니까? 세상과 교회 양다리 걸치는 우리 모두 아닙니까?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억한다고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때문에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가 그걸 우리가 내버려 하자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정도로 예수님이 협조를 하는데 설마 예수님이 내재에 돌아가시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성경은 우리 죄를 통도시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 죄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형제 같은 수준이라니까 우리가 아주까지 예? 예수님 한마디 한마디는 예수님 자신의 목숨 걸고 이야기하고 설정 마귀에서 하는 한마디 한마디는 예수님의 목숨 걸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극단과 극단의 교류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있는 인간들은 아이 예수님 마귀야 둘 다 너무 심하다 그만 둘 다 좀 양보해라 아직 고집이 심어 흑점 돌리고 그분 아니면 흰거 아니면 검은 거 그러니까 그지 힘이 딱 하고 죽이라 하지 유대인들은 죽이라 예수님은 날 죽이라 하지 그 어떤 분이 그 뭐 3월달에 책 제목은 저는 바쁠 생각인데요 피와 성경과 교회란 그거 책 제목을 이렇게 보고 거기 보면 아이고 제목이 와이 극단적이니까 그 말이 굉장히 제가 가슴에 꽂혔어요. 또 피가 왜 제목이 극단적이냐 지금 예수님의 동생들이 형제들이 그런 안목이에요. 뭐 왜 자꾸 극단적 치닫느냐 예수님 하신 말이지 너희는 세상에 안 미워하지 그러나 세상은 나를 굉장히 미워한대 왜인 줄 알아? 내가 세상 보면 악하다 하거든 그러면 그 형제들이 누굴 나무라겠습니까? 예수님을 속으로 나무래 예수님 그렇게 극단으로 칠 이유 없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심하게 나갑니까? 너무 과도한 행동 아니에요? 이래 오히려 할 거예요.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영적인 내막에 너무나 눈이 어두워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 우리는 이러한 내막을 우리는 어떻게 아느냐? 바로 십자가에서 비로소 예수님의 최종의 때를 발견하죠. 십자가에 흡혈된 보니까 예수님이 극단 안 하고서는 안 될 일을 하셨구나. 대충이 있어서는 안 돼. 큰일 났구나 했구나. 결국 예수님은 뭐냐? 마귀 체포작전이에요. 마귀 체포작전. 결국 오늘 본문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의 택한 자와 마귀로 함께 멸망하기로 택한 자와 이 두 택함의 집단이 이 땅에 섞여 있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열두 제자에라는 그 사람의 그 마지막 인간의 최종 모습을 다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표로 계속 예수님은 가고 있습니다. 그 도중에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 내막도 모르고 예수님 한번 떠서서 한번 떠서 한번 해보소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의 말씀이 네가 믿음이 없다 했어요. 최종 상태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끝으로 한 말씀 마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 걸고 예수 믿었습니다. 요즘 교인들 빈 시간 이상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다. 누가 더 영적인 존재입니까? 영적인 상태가 누가 더 월등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최종 상태를 십자가에서 발견하고 바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오직 택해서만 구원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여 믿습니다 하고 그 선택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안일하고 이 정도 하면 괜찮겠지 하는 그런 너무나 자기 편의 위주의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의 순교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생활을 이제는 하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십자가를 눈앞에 어른거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극단적인 행동에 나서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감사하고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